마지막 주제는, 야,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다. 박수를. 코스피 아니죠. 자, 킹스피도 옛날 얘기입니다. 황스피로 업그레이드된 코스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얼마냐? 최근에 안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 3,395! 역사적 최고점!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언제가 가장 높냐?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이 가장 높아요. 코스피는 언제가 가장 낮냐? 어제가 가장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 지금 이제 3,400이 눈앞에 왔습니다. 자, 내일이면 월요일이면 3,400을 찍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코스피 3, 4자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종가 기준 3, 4를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3, 4 땡땡을 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단군 이래 최초의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입니다. 한 번도 발라보지 않은 고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킹스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2025년 얼마가 올랐냐?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몰라? 41% 올랐습니다. 41%.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연초 이후 상승률이 41%예요. 41%. 포인트로 치면 얼마나 포인트가 오른 거냐? 996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가 올라요. 1000포인트. 월요일 날 3,400을 찍잖아요. 1,00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역사상 1년에 1,000포인트가 올라서 끝난 해가 제가 얼핏 보기엔 없는데, 물론 길게 몇 년에 걸쳐서 오른 적은 있죠. 뭐 리만 끝난 다음에 뭐 그럴 때 한 7,800 갔다가 뭐 이렇게 쭉 오르고 할 때 그럴 때 있지만,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9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 1,000포인트 41%. 아마 슈카월드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부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야, 41%! 뭐, 기본 41%! 내가 올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41%가 안 된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못 본 겁니다. 그 말인즉슨 두 눈을 감은 다음에 다트를 던져서 찍은 걸 샀어도 41%! 아, 물론 다트를 잘못 던지면 안 되는데, 똥손이면 안 되겠지만, 대충 눈 가리고 다트 던져갖고 요거 사면 41%입니다. 50% 확률로 그보다 더 벌었어요. 아, 뭐 압도적인 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압도적인 거 아니냐? 물론 다른 나라도 나쁘지 않은데, 나스닥 14.6% 들어가고요. 니케이 13.8% 집에 가고요. 항생 35%. 오! 하지만 안 되죠. 야, 항생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중국 주식이 장난이 아닌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항생이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항생 빼고는 항생 아직 멀었지. 나스닥, 니케이 아직 안 됩니다. 범부에 불과하죠. 세계 주요국, 뭐 작은 나라들 빼고 주요국 지수 중에 지금 킹스피, 황스피가 상승률 거의 1위에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 차트를 잘 보시면 6월에, 물론 여기는 뭐냐? 4월에 폭락한 거. 와, 이 저점 고점이 미쳤어요, 올해. 2200이야. 저점이 2200입니다. 지금 3400이잖아. 1200포인트 걸렸어요. 여기서 치면은 거의 뭐 한 5, 60% 올랐는데, 이때가 뭐냐, 4월 달에.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여기저기 관세 때리면서 막 나스닥 폭락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하고, 할 때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살 거라는 시점이 여기고요. 이 다음에는 뭐 그냥 쭉 횡보했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게 6월입니다. 6월 초부터 1차 상승이 있었어요. 쫙 3200까지 갑니다. 소위 말해 전고점. 2600에서 3200까지 600포인트가 한 달 반 만에 올랐어요. 쫙. 그래도 못 산 분들 있죠. 못 산 분들 있고. 그쵸.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많아요. 3200에서도 못 산 분들이 한 트럭이야. 왜냐하면 전고점이라고 생각했거든. 악재 해소. 악재 해소면은 추가적인 뭐 호재가 없는데 여기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겠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10명 중 6명에서 7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싼 생각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6월 달에 전고점까지 간 거니까. 자, 그런데 9월에 미쳤나 봐. 9월 초부터 지금 몇 영업일 연속 점프 하면서 거의 200포인트를 올렸어요. 2주도 안 걸려서. 6월에 1차 급등이 있었고 9월에 2차 급등. 지금 급등 중입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 1.54% 올랐으니까 50포인트가 올랐죠.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1차, 현재 2차 웨이브가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였을 때는 뭐가 좋았냐? 1차 웨이브에 뭐가 좋았냐? 2차 웨이브엔 뭐가 시장을 이끌고 있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뭐야? 뭐 때문에 올랐어? 자, 이제 그걸 알아볼 텐데, 자, 일단 1차 연초에 5월까지 뭐가 괜찮았냐? 연초의 시장은 증권주가 좋았습니다. 밸류업 기억나시죠? 밸류업 이슈가 확 가면서 증권주, 뭐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랐어요. 밸류업 한다고. 그리고 그때 건설이 좋았어. 아니 건설이 뭐가 좋아요? 요즘 건설 망했는데 건설 주가 엄청 안졌잖아요. 작년에 건설주 말았죠. 시원하게 말았는데 그 다음에 원전 이슈가 터지고 공공건설 얘기가 터지고 대선 이슈가 있었어요. 부동산 공급 이슈가 크게 불거집니다. 그래서 증권 건설 이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계 장비가 뜹니다. 소위 방산, 여기도 원전 있죠. 전기, 그리고 운송 장비, 조선.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 증권은 밸류업, 요 건설은 뭐 뺀다고 치더라도 기계 장비, 운송 장비 이런 거, 소위 밸류업과 조방원이라고 얘기되는 원전, 방산, 조선이 연초에서 5월까지 횡보하거나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을 많이 했고요. 1차 급등기 6월에서 8월 말 한 800포인트 팍 올 때, 여긴 뭐가 끌었냐? 이때 방산과 원전이 완전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두산 에어밀런티 같은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이 확 오르면서 기계 장비가 미쳐 돌아가죠. 보험 증권은 꾸준히 좋았어요. 밸류업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서서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선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조방원 중에서 방산원전이 확 끌고 반도체가 등장하라고 1차 급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횡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차 상승기 9월 이후에는 뭐가 끌었냐? 드디어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빠박 점프합니다. 그리고 밸류업이 따라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조방원, 조선방산원전은 상반기 8월까지 쫙 오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좀 쉬고 있고, 나쁘진 않은데 좀 쉬고 있고, 반대로 최근 9월 한 2주간 200포인트를 올린 건 반도체, 밸류업 이쪽이 멱살을 잡고 지금 올라가는,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업종을 바꿔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연초 이후로 크게 보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다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방산, 전기, 원전 100%, 업종이 100% 올랐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두 배 났다. 기계 장비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 100% 올랐어요. 아무거나 다트 던져도 두 배 났고요. 밸류업 라고 말할 때, 밸류업 작년부터 나왔는데 K밸류업 그게 뭐 되겠어, 상법 좀 바꾼다고 뭐가 되냐, 뭐 한다고 뭐가 되냐,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94% 올랐습니다. 100% 올랐어요. 증권도, 사실 증권 빼고 보험이고 뭐가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에. 전기, 가스 이런 것도 67%, 조선항공우주 전쟁 63%, 건설, 반도체 44%. 지금 이제 반도체가 뒤늦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를 이끌었는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얘기하냐, 한마디로 예전과는 다른 게 한 업종이 멱살 잡고 가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각화됐다. 예전에는 진짜 막 반도체 아니면 차화정 그럼 그게 끌었거든요. 야, 이제는 이게 다각화됐어요. 소위 말해 조선방산원전 신사업, 6월 이후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밸류업, 그리고 9월 이후에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끌었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돌아가면서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가 이제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해서 가고 있죠.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쓰면 AI 시대 반도체가 받쳐주고, 전기장비 원전, 전쟁의 시대 조선방산, K밸류업 금융, 증권은행, 보험. 그러니까 AI, 전쟁, 밸류업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돌아가면서 주가를 이끌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상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특히 코스피가 많이 오르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등치가 제일 큰 애들이잖아요. 어딥니까?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올해 그렇게 안 오른다, 그렇게 안 오른다 했는데 안 올랐죠, 코스피에 비해서. 근데 6월 이후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밖에 안 해주고 있지만, 조금이라고 하지만 41% 올랐어요. 조금이라고 하지만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을 안 보셔서 그래. 삼성전자가 최근에 75층 75,000원에 안착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지금 뭐 90층에 계시는 펜트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아직 안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90층 펜트하우스는 원래 코스피가 3300일 때 타신 거니까 거기까지 조금 남긴 했어요. 조금 남긴 했는데 가고 있는 중이죠. 90층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15층 남았네. 한 20% 어휴, 많이 남았네. 한 20% 오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락하게 모시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코스피하고 언덧 코스피 상승분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따라가줬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2위 SK하이닉스가 9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사실 반도체가 많이 끌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올해 91.88%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위 기업이 2배 올랐어요. 더블. 부럽습니다. 지금 32만 8천원 역사적 최고점 넘었죠. 요 2주간은 역시 AI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끌어왔다고 할 수 있고, 요거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와, 진짜 와. 야, 우리나라 2위 기업의 무빙이, 이거 거의 뭐 잡주 상승하듯이, 여기서 6월 달에 상승도 물론 놀라웠는데, 그때 이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조방원까지 포함해서. 뭐, 그래서 따라간 줄 알았고, 이게 하락할 때, 요렇게 하락 깃발을 만들 때, 사실은 이거 돌파돼서 사야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차트 얘기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깃발력이라 하자. 이거 돌파 여기 사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부터 9월 초부터 엄청나게 오르면서 9월에만 27% 올랐어요. 제 생각엔 지금까지 하반기 올해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2위니까. 상승분이 올해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2위가 저만큼 올라주면은 끌고 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론 하이닉스 직원들의 역대급 성과급이 합의가 됐다. 이 뉴스가 나왔죠. 1인당 1억 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인적으로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줘도 된다. 야, 저 정도 끌어줬으면 10% 그래 뭐 줘도 된다. 이 정도 해줬으면 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야, SK하이닉스 더 오르겠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거를 원하는 대로 찍어준 거잖아요. 지금 뭐 멈추거나 직원들의 사기가 내려가거나 뭐 만약에 파업 같은 게 하면은 훨씬 더 큰 그게 있고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가 올해 굉장히 코스피를 많이 끌고 있다고 보면 되고, 아 물론 온기가 모든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코스닥 지수는 847이에요. 아 개인적으론 뭐야 이거. 야 이럴 바엔 이거 847은 2018년 값도 안 되잖아 이거. 2018년 값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1000은 됐어요. 여기 1000이야. 전고점은 고사하고 전전전전 고점도 이제 못 넘고 있는데, 물론 연초 이후에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더 발전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스닥이 돼야 되는데 완전 이브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상승에 잘 못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누가 많이 샀냐 중요하죠. 관심 많고 누가 이렇게 오를 때 개인이 끌었냐 외국인이 끌었냐 기관이 끌었냐. 최근 1년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보면 기관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29조 원. 그리고 상승 직전까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요. 6월달까지. 무려 30조 원 넘게 던졌어요. 슈카홀드를 영어로 할걸 그랬어. 아 슈카홀드를 열심히 봤어도 던지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 제가 영어로 안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못 듣고 영어 자막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 들었어도 여기서부터 샀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밸류업 한다고. 그거 못 믿고 말이야 던지다가 여기서 반성문 썼죠. 반성문 쓰고 외국인들 방향을 바꿨고 기관들은 일괄적으로 계속 샀고 개인들은 뭐 조금 사다가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개인들은 보면은 최근에 던졌습니다. 던졌다기보다 언론에서 뭐 던졌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최근에 차익 실현을 했다. 차익 실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조를 팔았어. 10조를. 왜냐하면 3200 넘은 다음에 거기서 3300, 3400 가니까 이게 웬일이야. 다 번 거죠 이거. 제 생각에 이거 다 벌었어요. 왜냐하면 연고점이잖아. 3400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사서 물린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없어. 아, 그 샀다 팔았다 해서 깨진 사람 말고. 들고 있었으면. 이건 개인은 지금 차익 실현. 아, 물론 가끔 쇼패팅 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쵸. 뭐 인버스 뭐 고버스 뭐 이런 거 사고 뭐 선물 매도 하고 뭐 그런 분들 빼면은 완전 쇼패팅을 한 게 아니면은 이건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왜냐면은 올라갔으니까. 전고점이니까 아마 판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요거 폭풍 매수를 했고, 요거를 아까처럼 기간으로 나눠 보여드리면 6월에 반성문 썼고요. 외국인들이 반성문 쓰면서 순매수를 쫙 늘려서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1차 급등이 있었고, 9월에는 또 개인은 많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이게 기관이고 이게 외국인입니다. 작아 보이는 게 하나에 몇 조짜리예요. 9월 1일 이후에만 외국인이 5조 순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폭풍 8주 순매도를 했어요. 거의 다 차익 실현일 겁니다. 아마 갖고 있던 거 다 팔면서 8주 순매도를 했는데 벌었으면 됐죠. 벌었으면 됐고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보면 6월 1일부터 외국인이 현재 12.5조 순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은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동안 폭풍 15조 원 순매도. 많이 벌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서 여기는 외인이 5조 원. 개인이 8조 원.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 팔고 싶지. 여기서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여기서 많이 샀는데 여기서 2200, 2400, 2500 이때 사는데 3500이래. 1년에 40%를 먹었대요. 아니 그러면 정리할 만하지.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축배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2020년과 2025년에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많이 바뀌었어요. 1위에서 10위가 누가 새로 들어왔냐를 보니까 2020년에 있던 기업 중에 없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밀렸어. 한 10몇이 사라진 건 아니고 일단 2020년에 3위였던 네이버가 또 그때 당시에 한 5, 6위권까지 올라왔던 카카오가 밀렸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밀렸습니다. 뭐 삼성물산이야 뭐 삼성전자 주가 이 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 포스코 철강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이 밀렸고 새로 들어온 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5위 기업이 됐어요.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2010년대 후반에 이거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KB금융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 났어요. 시가총액 46조 금융사들이 물론 금융주주들한테 거의 다 50% 이상씩 올랐는데 HD 현대중공업 제가 옛날에 조선주 엄청 많이 들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전쟁 때문에 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친환경 배로 바꾼다 그래갖고 2010년대 후반에 그쵸? 예, 한동안 뭐 별거 없더니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일단 없어진 기업들 중에서 밀린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가 있는데 이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 포스코 주가가 2023년에만 해도 미쳤거든요. 70만원 넘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대잖아. 왜냐면 이때 2차 전지 막 소재, 뭐 리튬, 광산이 어떻고 뭐 어디서 뭐가 뭐 하고 뭐 전해질이 뭐 어쩌고 뭐 중국이 뭐 수입 막혀갖고 우리나라 걸 쓰고 하면서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완전 피레침이 솟았었는데 포스코가 76만원. 와. 근데 철강이나 배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철강은 관세 이슈. 또 중국발 어떤 가격 치킨 게임 이슈. 배터리는 뭐 2차 전지가 좀 다 안 좋잖아요. 두 개가 안 좋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서 포스코가 아픈 손가락이고 포스코가 좀 어렵고 좀 힘을 내줘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국민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엔 괜찮아요. 최근엔 두 기업 다 많이 올랐습니다. 3, 40%씩 올랐는데 옛날에 고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최근 5년 주가 상승률이 아직은 마이너스다.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신규 진입한 종목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도하는 업종들이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여러가지 업종들이 바꿔가면서 코스피를 올렸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종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전통적인 한국의 강세 업체에서 방산, 금융, 조선, 원전, 두이비리 11위까지 올랐어요. 엄청나죠? 이런 기업들이 신규 진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실적으로 뒷받침 돼야겠죠. 이익으로 뒷받침 되면은 이제 코스피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제 한 가지 아쉬움은 B2C 기업이 거의 없다. 소매 서비스업은 사실상 전멸이다. 그나마 KB 뭐 현대 기아차도 수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약간 현대 기아 그래 KB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중간재. 중간재 수출 국가, 반도체, 배터리, 방산 중간재는 아니죠. 이거 완제품인데. 하여튼 그 모습이 너무 강하다 나머지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수에 관련된 기업은 현대차, 현대차도 뭐 수출 기업에 가까우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고 아까 이제 잘 나간 업종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왼쪽에 코스피 상승률 42%입니다. 코스피 상승률보다 미달한 업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소매 서비스들. 오락문화, 유통, 음식료, 의류, 통신, IT 서비스, 담배, 섬유. 양극화가 있는 거죠. 저쪽 새로운 뭐 AI라든지 새로운 그쪽의 수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는데 이 내수 관련, 내수 소매 서비스들은 뭐 그렇게 온기가 가지 않는. 자, 그걸 보면 수출은 어떠냐? 수출기업이 왜 역대급이라 그러냐? 역대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은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매월이 역대급입니다. 매월이 사상 최대 수출이야. 3개월 연속. 물론 수출도 다 좋냐? 그건 아니고요. 하드캐리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즘 미친 종목들이 있어. 3개월 연속 뭐냐? 당연히 9월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27%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급 실적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코스피 이끌고 있지만 역시 미친놈은 반도체였다. 한국이 반도체가 괜히 반도체 하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27% 올랐어요. 규모도 가장 큰 업종인데 지금 한 달 8월이잖아요. 막 20조 가까운 수출하는데 그게 27% 올랐고 자동차 관세 맞아갖고 어렵다. 어렵긴 하지만 8.6%. 선박 11.8%. 선박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런 품목들. 근데 문제는 나머지들이 뭐 석유화학, 섬유, 철강, 2차전지, 컴퓨터, 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바이오 가전. 사실 안 좋은 게 더 많긴 해요. 안 좋은 게 더 많은데 하드캐리하는 쪽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수출은 잘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이 반도체가 얼마나 미쳤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크게 나왔죠. 대만의 월간 수출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월간 수출액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만에 비하면 큰 나라예요. 이게 주요 수출 품목들이 많아. 훨씬 다양해. 우리나라 아까도 뭐 방위, 조선, 뭐 원전, 뭐 자동차, 그쵸? 2차 전지, 섬유, 철강, 석화, 디스플레이 뭐 많아요. 우리는 많아. 바이오일 수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대만은 우리보다는 업종 이게 작죠. 하지만 반도체가 미쳤기 때문에 한 놈이 그 모든 걸 다 홀드로 패면서 대만의 8월 수출액이 한국을 넘었는데 58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584억 달러. 왜냐하면 대만은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도 역대급 수출을 쓰고 있지만 대만은 역대급이 아니라 미쳤어요 지금. 34%가 올랐대. 대만도 수출 위주 국가인데 수출 증가율이 1년에 34%가 뛰면 어떡해. 그래서 대만의 1인당 GDP가 역시 유세 많이 나왔죠. 한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렇다고 대만의 구매력이 우리보다 높은 건 아닌데 너무 반도체가 대박이 나니까 거기 들어온 돈을 나누기 N빵을 하면 한국을 넘었어요. 올해 우리나라가 3만 7천 달러 예상합니다. 대만이 3만 8천 달러 예상해. 22년 만에 역전이다. 아 물론 역전이 역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임금이나 그런 건 역전이 아닌데 대만이 반도체가 너무 미쳤으니까 보면은 AI 반도체 붐의 최대의 수혜 국가가 대만이다 그러는데 1인당 GDP가 지금 대만은 2026년에 지금처럼 가면 4만 달러를 넘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3만 달러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름. 고성장이라는 게 웃기지만 1% 2%지만 어쨌건 거기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게 다행이다. 뭐 조방원이라든지 반도체 아직도 해주고 있으니까 멈추지 않고. 걸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15,000, 14,000 달러에 걸린 나라 중진국 함정. 그걸 뚫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올라가는데 4만 달러까지도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대만은 대만은 성장률을 보면 얘네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4.5%입니다. 4.5%. 우리나라는 0.9예요. 반도체가 왜 이렇게 해주는데 0.9입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그거 외에 다른 게 마이너스가 좀 많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뭐 내수, 뭐 서비스, 소비 이런 것들은 별로 같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반도체 끌면 4.5%. 뭐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사이즈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8월 업종별 수출액을 보면 뭐 나머지를 웬만큼은 3개, 4개를 합쳐야 반도체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막 20몇 프로씩 수출이 늘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25년에 63%라고 하더라고요. 63%.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니까 2024년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8%였는데 2025년에 거기서 또 한 번 63%가 오르더라. 그래서 1인당 GDP 기준으로는 한국을 역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반도체 산업이 쭉쭉 크고 다른 산업도 있으니까 우리는 더 다각화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많다. 디스플레이, 석화, 뭐 바이오헬스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다. 조방원이 해주고 뭐 금융이 해주고 물론 이제 그 단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도 많다는 게 그렇죠. 뭐 그것도 단점이긴 합니다. 요거 한 놈만 하면 한 놈만 잘 가면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 조금 뭐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거를 차트로 보여주는 게 저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모습이 동행 선행 지수 이거 통계청이 산업 활동 동향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차트입니다. 보면은 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선행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선행 지수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비전, 미래 성장률, 미래 기대. 어머? 동행 지수는 뭐냐? 현재. 현재.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소비, 서비스업 뭐 그런 것들, 수입 물량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고, 뭐 자산 가격, 수출, 기계로 출하, 그쵸? 그런 거는 이렇게고. 와, 제가 그래도 금융시장에 들어온 지 한 15년 됐는데 이 정도로 크로스가 길게 유지되는 게 한마디로 동행지수가 별로 안 좋다는 건 수입도 안 좋고 서비스업 안 좋고 내수 별로고 그렇다는 말이고. 내수 서비스업 기업들이 해줘야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부진을 면하지 못하냐. 이거는 뭐 예전에 영상 많이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굳이 얘기 많이 안 드릴게요. 당연히 제 생각에 인구 감소가 일단 있고요. 고령화가 있죠. 어르신 되면 돈 잘 안 쓰죠. 돈은 아이 키울 때 많이 쓰고 아이가 뭐 자라면서 뭐 먹고 해야 마신 데도 가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소비 여력 제한 이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집 사느라고 돈이 다 부동산에 가 있어.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휘저. 근데 그걸 안 살 수가 있나. 그걸 안 살면 거지 되는데 자산 가격이 지금 미쳤는데 코스피 오르는 거 보고 집값 오르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걸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리 모두가 돈을 넣었다. 지금 소비할 게 어딨어? 아니 미래를 위해서 저기다 돈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니까 소비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서비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생산성이 낮아요. 그리고 생산성이 낮으니까 가격도 높습니다. 규모도 작아.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사지. 근데 뭐 규모가 작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어렵죠. 구조조정도 지금까지는 뭐 구조조정 내수시장 뭐 서비스업 구조조정 얘기한 지 20년인데 구조조정도 뭐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실패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내수기업들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수기업들의 생산성은 왜 낮은가 옛날에 경향신문 기사에 있더라고요. 한국 서비스업 경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 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 규제 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업 선진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가 25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양극화가 이쪽에 이 업종이 좋고 안 좋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좀 어려워요.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줘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게 어렵죠. 수출기업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해. 그 기업들이 다 고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소득 일자리를 이 서비스업 기업에서 창출해야 되는데 구멍가게야. 생산성이 낮아요. 안 돼.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막혀.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고령화도 되고 아까 얘기 자산 여력도 없으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돈을 안 써요. 이게 좀 더 내려가면 아마 일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축소지향의 사회. 평균 소비 성향이 내려간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우리 내수시장의 어려움이죠.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 사고 강남 아파트 사야지 지금 집 사야지 지금 소비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저게 돼야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럼 밸류업 얘기를 좀만 드리면 7월에 1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가 1차 상법 개정안이고 국무회의 통과됐죠. 9월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는 뭐냐?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됐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소수주주들이 한 명한테 몰빵 투표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 감사위원 중에 최소 2인을 분리 선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게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3차 상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와. 야 이거 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이 최대 쟁점이다. 물론 자사주라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주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자기가 자기 주식을 뭐 하려고 들고 있나 개인이 아닌데 예를 들면 슈카 친구들이랑 법인이 슈카 친구들 주식을 뭐 하려고 들고 있나고 소각해도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경영생의 위협을 받을 때 자사주의 마법을 쓸 수 있었어요. 자사주를 백기사한테 주거나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 마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기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면은 경영권을 이제 지키기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계는 반대하는 편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 아 이것도 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슈커월드에서 소개시켰던 세법 개정으로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 35%로 결정됐어요. 옛날에서 내려갔습니다. 분리과세 뭐 1000억을 배당을 해주건 1조를 배당을 하건 최고 세율은 35%, 물론 지방세를 포함하면 38.5%였어요. 근데 이거를 더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요청이라기보다는 더 내려야 되냐는 이슈가 있어요. 25%까지 내려줄 것인가?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배당소득세율이 지금 지방세를 포함하면 38.5%인데 종합과세하고 42.8% 이렇게 약간 싸긴 한데 별로 격차가 크지 않아서 배당을 안 하더라. 배당을 안 하고 법인에 잔뜩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 왜냐하면 매각을 하면 양도세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대주주들이 배당 안 하고 배당 받으면 나는 38% 40% 거의 뭐 옛날에 5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법인을 팔아요. 주식을 팔어. 그럼 양도세율이 25%니까 이제 배당을 잘 안 하더라. 그래서 배당소득세율을 이제 양도소득세로 맞춰야 되냐 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부자 감세냐 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게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냐 아니면 부자들 배당세금 깎아준다는 거냐. 기업이 돈을 벌어서 급여로 받으면 소득세 치면 50% 나갑니다. 근데 배당으로 받으면 25%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야 급여로 주면 소득세인데 배당으로 해주면 세율 내리는 게 또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라는 또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나봐야겠지만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밸류업 관련 주식들 뭐 KB금융주주, 신한주주 말할 것 없이 은행주들도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9월 16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FOMC는 금리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보겠죠. 시장은 일단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점도표가 어떻게 찍혀 나올지가 중요하겠지만 추가 인하 같은 내용이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거냐. FOMC가 금리 인하를 하고 아마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흐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짬뽕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스피가 3,400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3,400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AI와 전쟁 이런 또 변화가 오니까 최대 수혜국으로 아까 대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수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이제 내수 서비스업 생산성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있어야 코스피가 4,000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코스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느낄 거예요. 최근 1년 비트코인은 100% 올랐어요. 현재 역사적 최고가에 가깝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개당 1억 6천이에요. 아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현재 금가격은 역사적 최고가입니다. 경신했어요. 옛날 금가격 많이 올랐다는 게 여기입니다. 거기서 또 올랐어요. 10% 이상. 연초 이후 금이 80%가 올랐어요. 물론 뭐 달러로 하도 난리치는 그게 있긴 한데 그럼 금만 은은 85% 올랐습니다. 금, 은, 뭐 비트코인 아까 보여드린 서울 아파트 7월까지만 강남 상구가 10%가 올랐어요. 기본이 30억이니까 3억 올랐습니다. 7월까지만. 소득으로 따라갈 수 있냐? 헨리 고소득자지만 부자가 될 수 있냐에 딱 걸리고 있죠. 우리나라 중산층 집을 못 가진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지간한 것들은 다 최고가다. 먹을 거 포함해서 생활비 포함해서 나가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실은 이게 녹는 걸 수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요즘에 현금 포비아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현금이 싫어. 녹는 것 같아. 코스피 봐. 야, 아파트 가격 봐봐. 야, 잠깐만. 야, 무슨 뭐 가격 봐봐. 뭐 가격 봐봐. 치킨 가격 봐봐. 양을 30% 줄인대. 야, 뭘 하면은 뭐를 한대. 야, 이거 안 돼. 이거 뭐라도 바꿔야 돼. 야, 이거 뭐, 잠깐만. 정기예금 금리 난대는데? 2%? 2.5%? 금사두가 금? 아니야. 너무 조금 먹어? 비트코인?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위험해? 황스피? 아니, 지금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물론 이 모든 거는 가격이 하락이 오면 치유가 되는 현상인데, 여기 가격 하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을 잡고 있는 거죠. 뭐라도, 야,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뭐야? 이거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야, 현금 포비아.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나는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끼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인식. 이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 이게 한 1000만% 정도 강화된 세상이 이거였잖아요. 옛날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10만% 물가 오를 때. 이거 유명한 얘기죠. 이거 무슨 형제가, 형은 술 처먹고 맨날 해롱해롱되고 동생은 열심히 저축을 했더니 술 처먹고 난 형이 그 병 팔은 자산 가격이 더 비싸더라.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 유명한 물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놀면 어떡해 형. 나처럼 저축해야지 하고 한 푼 한 푼 저축을 했더니 나중에 형이 꺽 하더니 내 술병이 네 돈보다 많더라. 나는 술이라도 먹었는데 너는 뭐였냐 했다라는 그 얘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하이퍼인플레이션이고. 요즘 보면은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포, 이 녹고 있다라는 공포, 아니면 뒤처진다라는 그런 뭐랄까 포모, 그죠? 포모, 이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게 현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